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대한 연설에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아프간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간인들의 미래와 국가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군의 철수 이후 아프간에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8월 31일 미군의 임무 종료와 함께 수천 명의 아프간 통역관들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 아프간 군사작전의 핵심 기지였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는 등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아프간 주둔 미군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9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보호를 위해 아프간에 610명의 병력을 남겨둘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무관중 형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도쿄도 대표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도쿄에 4차 긴급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쿄의 국회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올림픽 주최 측은 지난달 21일 도쿄올림픽 경기 관중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 외 다른 지자체 경기장의 관중 수용 문제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의 대부분 경기장은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외에도 9개 도도현의 42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미국과 터키의 국방장관이 7일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 모두 카불 공항에서 적절한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이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국방부도 옵틴 장관과 아카르 장관이 터키군의 카불 공항 운영과 계획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의 철수 이후 카불 공항의 운영과 경비 임무를 맡겠다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성명에서 레바논에 파견된 미국과 프랑스 특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대사관이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이 레바논의 상황을 185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후 나왔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레바논을 돕기 위해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정치인들은 약 11개월 동안 이 계획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베이루트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우리는 레바논 당국자의 필요한 개혁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부 구성의 시급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 외교관과 함께 교착 상태에 책임 있는 자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프랑스, 사우디의 고위 외교관들은 공동으로 레바논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 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회담과 별도로 이탈리아에서 사우디와 프랑스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시골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임 중 북한을 돕는 대규모 연결망들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8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동부 지역 요격미사일 배치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7일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본토 방어 역량은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So my concern is it takes us so long to develop missiles, so long to develop an interceptor that and
터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 본토 방어와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과 유격기 등을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속도라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 시점을 고려할 때 이란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갖기 전에 미 본토를 위협할 역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위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인 터너 의원은 위협 환경이 진화할 때까지 미 본토 방어 미사일의 뉴욕 포트드럼 기지 배치 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Shoot.
알래스카와 함께 동부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요격 미사일을 두 번 발사하고 본토 방어를 위해 미 우주 전체를 가로지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2019년 중순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유격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너 의원은 적국들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강대국의 미사일과 관련 기술 확산을 우려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ncern goes to the issue that you said when you were laying out your opening of that the proliferation of missiles.
특히 ICBM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 기반 방어 체계뿐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와 이지스 방어 체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안은 죽은 예산이라며 적국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기술을 갖추는 능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iving us flatline budgets doesn't really give us an ability to jump ahead to that type of technology. Now,
또한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현대화에 중요한 군 현대화는 논의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7,530억 달러 규모의 첫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7,15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에서 미사일 방어에는 204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내 주류인 중도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은 적정 수준이라고, 진보 세력은 최소 10%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 뉴스 이준입니다.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임 중 북한을 돕는 대규모 연결망들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돈줄 차단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이 진행하는 CBS 방송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에 7일 출연해 재임 당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week of my tenure at the Treasury Department, we were charged with keeping our country safe from the threat of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의 무기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다른 금융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활용해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면 자금줄이 끊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금융권에서 북한을 차단했으며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방송의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입니다.
Secondary sanctions. Part of that is identifying and disrupting the networks that were trying to operate sort of
북한으로 은밀히 자금과 물자를 전달하는 연결망들을 적발한 뒤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 와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북한의 교역을 도와 수익을 내고 있던 광범위한 연결망들을 없앴다며 미 재무부가 가진 가장 큰 도구는 은행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제재정책의 심장부와 같고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세탁 단속 관련 주무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 재무부 중 유일하게 미 재무부만 정보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국에 위협을 주는 금융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민간법률회사 등에서도 근무했던 맨델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인권유린자, 부정부패 인사 등 전 세계의 나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모두 243건의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를 꼽았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한 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 밖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며 해외 자산 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세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문우신 전 장관은 재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해 제재를 대거 가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자주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포괄적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늦여름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계인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8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논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성김 대표 방한 이후 약 2주 만으로 양측은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영내 동맹 강화에 대응해 북한과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최근 몇 년간 역학 관계를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60주년을 맞은 북중 우호 조약에 대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선견지명으로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양국 관계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1년 7월 11일 당시 김일성 주석과 저우원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두드러진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수준의 교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달 서로의 관영 매체에 조중 친선을 과시하는 기고문을 교차 게시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면서 중국과는 밀착하고 있고 중국도 고조되는 미국과의 대립과 바이든 정부의 영내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며 북한을 더욱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대미 역학관계에 따른 두 나라의 전략적 행보는 최근 몇 년간 북중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시대 초반 북중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 취임 석 달 만인 2013년 2월 3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해 12월 대표적인 친중파이자 정권의 실력자로 알려졌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이 기간 북중 당국 간 인적 교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후진타오 시대인 2003년에서 2011년 북중 인적 교류는 연평균 47회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연평균 15회로 줄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그해 7월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송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우리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정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뒤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도 이 전임 주석들과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2015년 두 나라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중국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그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을 면담했고 다음 달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함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현지에서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면서 당시 불편했던 북중 관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점차 강도가 더해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에 동의하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냉담했던 북중 관계가 본격적인 복원 단계로 접어든 것은 2018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해 3월 전용 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군평 동지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집권 이후 7년 만에 첫 외국 방문이었는데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 우방인 중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전인 5월, 미북회담 직후인 6월 19일, 그리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9년 1월에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조선의 합리적 안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는 데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 국제정세의 어떤 변화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시 주석의 방북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을 물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기 전까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적극 지원했고 북한에 쌀 80만 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북한 핵 협상 재개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4월 취임 이후 러시아와 영국, 한국 당국자와 소통한 데 이어 6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대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과 전자기파 무기를 위협수단에 추가하고 핵실험 없이도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해킹을 통한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차례로 기획한 북핵진단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내며 북핵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특별연구원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보유량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입니다. 7월 현재 가장 현실에 가까운 추정치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We hav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plutonium-based weapons versus the uranium.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와 우라늄 기반 핵무기로 나눠서 추정해야 합니다.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영변 원자로의 가동 시간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약 40kg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핵폭탄 한 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양을 5kg 혹은 8kg으로 추정하는데 그럴 경우 각각 8개 혹은 5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잡든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는 10개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더하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압니다.
Uranium i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there's no real signature for uranium.
우라늄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여부와 효율성은 매우 불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상당히 높은 북한 핵 보유량 추정치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은 분석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가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2,000개의 파키스탄 방식 P2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능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에야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선 모든 내부 장비를 제거한 뒤 공기 중 먼지 하나 없는 매우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완벽한 에어컨 장치를 설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야 원심 분리기와 연결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시설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커 박사 방문 시기인 2010년에 이미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 중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IAEA 사찰단 추방 시점부터 해커 박사 방북 때까지 원심 분리기 시설을 완성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했던 건가요?
You ramp up uranium production in this kind of facility step by step. Cascade by cascade.
우라늄 생산을 늘리려면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 다단계 우라늄 농축 설비를 하나씩 늘려가는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그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북한은 나중에 추가 원심 분리기 시설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2년 정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의 원료도 생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면 우선 저농축 우라늄 4톤이 필요하고 이후 대체량을 고려하면 8톤의 이산화 우라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북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추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모두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북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I came with a number which is about 540-550 kilograms of high-end uranium.
저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540에서 550kg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이들의 분석보다는 훨씬 적고 일부 평가보다는 다소 높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기반 핵무기 한 개에 고농축 우라늄 25에서 27kg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 개발 초기에는 소용화 기술이 열악한 만큼 원하는 위력을 얻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 양을 좀 늘리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북한이 20개에서 25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우라늄 폭탄에 고농축 우라늄 20kg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는 분석도 있지만 그건 핵무기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뒤에나 가능하지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10개 미만의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합하면 북한의 핵 보유량을 최대 40개로 잡는 게 적절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를 모두 핵무기 제작에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작 장소와 능력에 대해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이 핵무기 소형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The first nuclear test was 2006, so 15 years ago. So they have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했으니 그 뒤 소형화를 추진할 시간이 15년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6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엄청나게 큰 수소탄 혹은 증폭 핵분열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소형화 기술 역시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원하는지, 전장에서 특정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술무기를 원하는지 등입니다. 이런 목표가 핵무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셨는데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전술 무기화를 주문한 바 있는데요.
They have already tactical weapons because I think that this current first generation
북한은 어떤 면에서 이미 전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개발한 1세대 핵무기를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무기 개수를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When you look at from a threat assessment point of view, that I think that
위협 평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확보한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북한을 공격하려면 북한이 핵무기 수십 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억지력을 이미 갖춘 만큼 북한은 온갖 핵무기 관련 기술의 추가 개발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작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핵 프로그램은 엄청난 사업인 만큼 그들이 가진 무기의 개수와 안정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 추진 잠수정의 원자로와 우주 로켓 기술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해킹도 핵무기와 운반 수단 개발에 중요한 변수가 된 거 아닌가요?
I have been watching thi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ince 1980s as a young lad in the IAEA.
저는 1980년대부터 IAEA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줄곧 역설계를 통해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80-90년대에는 각국의 실험실에서 자료를 빼내고 오픈소스 등을 통해 핵무기 자료를 얻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도 그렇게 지었고 영변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 실험실은 1960년대 벨기에 재처리 시설과 매우 비슷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기술을 모방한 뒤 실험을 거쳐 제작하는 수순을 반복해왔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옛 소련에서 가져왔고 우크라이나에선 고물 무기를 사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새로운 종류의 역설계로 봅니다. 단순한 복제는 아니고 정보를 모아서 다른 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본 뒤 자체 무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They may have a couple of scientists from, for exampl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came to.
옛 소련 출신 과학자 몇 명이 북한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련 출신 한 저명한 핵과학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이란의 핵무기 설계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는 테헤란에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소련 출신 기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일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란만큼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재진입체 실험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디고 적정한 고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분명히 우려할 만하지만 북한은 아직 열병식에서 전시하는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전자기파, 즉 EMP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북한의 EMP 위협을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이십니까?
In principle, yes. They have a, it's a kind of long-range ICBM type of missile.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ICBM으로 분류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이를 미국 상공에서 폭발시키거나 미사일을 잠수함으로 멕시코만이나 태평양으로 옮겨 발사거리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공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EMP 공격은 일종의 자살 임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EMP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최악의 상황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의 일부 사회기반 시설은 이미 매우 낡고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남아있는데 북한뿐 아니라 다른 세력의 EMP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안 해도 핵 개발은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Now North Korea has half a dozen nuclear tests behind. So they have collected a lot of information.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미 핵무기 설계와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핵 장치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하고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이론적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핵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해냈습니다. 게다가 북한엔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수준 높은 과학자들이 있고 이들은 원자로 설계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신식 소프트웨어도 갖췄는데 김일성 대학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중성자 물리학과 원자로 코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설계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실제 핵폭발 실험을 하는 대신 이와 아주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 이론 모형을 시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때문인데 미국은 이를 비준하진 않았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북한도 이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핵무기 설계 능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핵기술 진전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You need to have good defense system of your own so that you know what the...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인적 정보와 감청 영상 정보를 통해 북한 내 위험스러운 여러 동향을 잡아내야 합니다. 해킹 등 북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모든 소통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것은 북한에 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통신과 해외 조달 활동, 각종 실험 등을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멀티소스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을 통해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북한 핵 개발 실태와 방향,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악된 약점을 공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확보한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춘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으로부터 현재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훈련 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월 훈련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힌 유연성은 훈련의 조정 또는 축소, 연기와 동일한 단어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I read that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tent to cancel the exercises. I read flexibility as code word.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입장은 사실상 연합훈련 취소를 염두에 둔 의도가 반영됐다며 북한을 달래 한국과의 관여를 재개해 미국과의 협상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군이 하계훈련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미한연합훈련의 준비태세 보장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다른 한국 정부 기관들에 비해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직적 특성이 있다며 정작 북한 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inistry of Unification, I do not think has been able to accomplish a lot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respect it and does not.
최근 남북 대화는 통일부와 북한 당국 간 소통으로보다는 정부 당국 간 소통으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본 원인은 북한이 통일부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실상 연합훈련 유예 필요성에 호소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에 대한 한국 보수정당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훈련 연기나 전면 취소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ll cancel it completely because I think politically that would be very unwise for Moon.
세이모 전 조정관은 연합훈련 유예는 어렵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가시성을 줄인 조정된 형태의 훈련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당초 이 문제의 근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동맹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호 연계한 끔찍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Singapore, Trump made, I think, a terrible mistake by link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activity with USROK security.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양보를 미한 동맹의 약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훈련 축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은 상태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호한 실험 동결 약속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으로 정의한 점이 큰 전략적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주고받은 약속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은 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와 관련해 어느 정도 구속을 받고 있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대가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의 규모를 축소 실시한 것으로 충분히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북한이 줄곧 요구하는 실기동 훈련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역량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왔다며 실험 동결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지만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truth would seem to match the fact that we've scaled back command post exercise. Shouldn't say that we've tended to almost totally eliminate the field.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미국과의 실험 동결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연합훈련 유예를 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통일부의 전제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는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6일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군사적 수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UN이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이 UN 인권 전문가들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가 오는 13일 개막하는 UN 고위급 회기에 앞서 협의적 지위를 가진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96개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기구의 협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부가 여성과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하나로 모두 건강관리와 적절한 영양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적절한 생식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수감자로서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한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식량 불안정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악화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7일 VOA에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과 아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So basically what I commended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보고서는 또 구금 중인 여성과 아동은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구류 전과 구금 중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품과 의료 서비스, 식량, 미세 영양소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불안정 등 전반적인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광범위한 접근법을 개념화하고 설계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유엔 방문단에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을 유엔 협의체 자격으로 포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며 이런 방법 외에 코로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간 안보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평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to assess the impact of COVID-19 on human security.
이런 노력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인간 안보 요구와 유엔의 인권 우선 정책을 모두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 총회가 지난 2015년 결의한 의제로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동반협력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분야 노리를 주관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협의 지위를 보유한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commendations made by UN bodies provide
북한에 비준한 유엔 조약들과 유엔 기구들의 권고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환을 위한 청사진이자 진로를 제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주민의 인권과 인간 안보 의무를 유엔을 통해 북한 정부에 상기시키는 건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미국 시민사회 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곳에 따라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9도, 양덕 아침 19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27도, 구성 아침 20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강계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20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27도, 개성 아침 22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29도, 신계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21도, 낮 26도, 장전 아침 20도, 낮 26도, 평강 아침 19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21도, 낮 25도, 장진 아침 14도, 낮 21도, 청진 아침 19도, 낮 22도, 김책 아침 20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7도, 낮 27도, 김영관 아침 14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서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월 말 알바니아의 전직 고위 정치인 살리 베르샤를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살리 베르샤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알바니아의 2대 대통령이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30년 이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베르샤는 국무총리 직위를 이용 공적 자금으로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조사와 반부정부패 그리고 책임을 묻는 행위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보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살리 베르샤를 부정부패 혐의자로 지목함으로써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부정부패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인적 개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단체로 부정부패 방지 활동을 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정부패는 투자, 세금, 공공예산과 인적 개발에 대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용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고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하며 사회복지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낮은 인적 개발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정부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을 잠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부패는 사회 진보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알바니아의 기관과 정부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알바니아의 정치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알바니아 국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는 부정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대한 연설에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아프간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간인들의 미래와 국가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군의 철수 이후 아프간에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8월 31일 미군의 임무 종료와 함께 수천 명의 아프간 통역관들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지난 주말 아프간 군사작전의 핵심 기지였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는 등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아프간 주둔 미군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9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보호를 위해 아프간에 610명의 병력을 남겨둘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무관중 형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8일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도쿄도 대표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도쿄에 4차 긴급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쿄의 국회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올림픽 주최 측은 지난달 21일 도쿄올림픽 경기 관중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외 다른 지자체 경기장의 관중 수용 문제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무관중 형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국방장관이 7일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공항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 모두 카불 공항에서 적절한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이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국방부도 오스틴 장관과 아카르 장관이 터키군의 카불 공항 운영과 경비 계획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의 철수 이후 카불 공항의 운영과 경비 임무를 맡겠다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철수가 90% 이상 완료된 가운데 아프간군과 무장정파 탈레반의 교전이 격화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무장정파 탈레반에 빼앗긴 북서부 지방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8일 트위터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병력이 바드기스주의 칼라이나우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도시는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도시 외곽에서 탈레반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와 탄약도 정부군이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북부 지방 관리들은 7일 탈레반이 이 지역을 습격해 경찰 본부를 점령하고 지방 정부 청사를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 보안 당국은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100개 이상의 지역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또 전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굶주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일부 국가들이 백신과 원조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상황을 긴박한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7월 9일 금요일